2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멈출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돼요. 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또 잠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은, 내 직장 생활은, 내 모든 일상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또 하나, 함께 모여서 이루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일까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66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를 정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은 생활은 어때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건강하고 바람직한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개인의 믿음이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말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성도가 뭔가를 잠그었습니다. 잠궜단 말을 묶었다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잠그거나 묶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하늘에서도 묶어진대요. 반대로 땅에서 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셨어요.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열두 사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그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자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기능이나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을 붙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칠 때 이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닫혀지는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는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실수를 했거나 어두적이었거나 잘 몰랐거나 범죄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 교회가 그 범죄한 성도를 권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 잘못한 일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잘못 그리고 명백한 범죄에 대해 교회가 그 성도를 권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기 때문에 정결함을 위해서 이런 벌을 내립니다. 또는 권합니다. 라고 권징하여 만약에 그 권징을 받은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용서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늘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도 묶임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닫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내용은 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내용을 믿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교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불신하는 결과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스스로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21절 22절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7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70번씩 7회 그렇게 많은 수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회개한다 그러면 마땅히 용서하고 동시에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과 동시에 회개한 자들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풍성히 누리고 증거하는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2장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일어났어요.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그가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자기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편지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직접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뭐 일을 하나 안 하나 사람을 만나나 안 만나나 편지를 대신 보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죄를 지적을 했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본인은 회개하고 교회는 잘못한 사람에게서 명백하게 권징을 시행하도록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그것을 시행을 하면서 회개한 자를 향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후반부에 덧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이나 18장에서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의 뜻이 예수님이 직접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곧 죄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매우 경계해야 되고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이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사역에 충실하게 우리가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고린도서 2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본문 끝에 고린도서 1장 마지막 2절 23절 24절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바울이 변경한 이유를 1장 23절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밝힙니다. 그들을 아끼려는 마음 때문에 바울이 한 걸음 달려가고 싶었어요. 정말 문제가 있고 심각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그들에게 빨리 달려가가지고 설교를 하든 교육을 시키든 야단을 치든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걸음을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의 변경은 어떤 결과로 되돌아왔을까요? 말을 자꾸 바꾸네.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교회가 이렇게 아픈데 성도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역자가 찾아오진 않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도로서의 결격이 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리더십의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정말 가르치고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잠시 일정을 바꾸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의 사역은 거짓이었거나 믿을 수 없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2장이 이어져요. 오늘 보면 이어지는 1,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그때 변경하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곧바로 방문을 했다면 그들의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당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라고 아마 심하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빗대어서 그를 아마 심하게 권징을 시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렇게 책망을 받은 본인이나 지켜보고 있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심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선한 결정이며 아무리 의롭고 선한 과정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의 기폭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감정의 진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본인이나 고린도 교회가 상처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도 기도도 했겠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방문하는 것은 안 맞겠다.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하며 미루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는 일정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대해서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아니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을까? 이것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는 1절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젊은 학자들은 1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찾아간 것 같다. 에베소에서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해 본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편지도 보내고 자기도 찾아가 봤지만 별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도리어 그 심하게 반발하고 불신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던 그들에게 심각한 반대와 함께 오히려 불신의 반응이 확 일어나가지고 도리어 찾아간 것이 역효과를 내고 말아서 그냥 돌아와 다시 내가 너희들을 가려고 했던데 또 안 갈래 이번엔 안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로 일제를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바울이 그 사이에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사실은 이거는 오늘 본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그가 실제로 그 사이에 한번 가봤는지 가보지 않고 그냥 편지만 보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다시 가려고 했던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세요. 직접 그가 방문한 일정 대신에 편지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도 학자들에 따라서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 말고 또 편지를 보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겠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했고 두 번째 편지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말고도 여러 차례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상 분명한 흔적들이 여러 번 나와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3절과 4절에 편지를 보낼 때 이것이 만약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면 고린도 전서를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는지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또 편지를 보냈다 그랬다면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만만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여러 객관적인 환란이나 사역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동시에 마음속에서도 심각한 고통이 있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고린도 전서나 아니면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를 눈물의 편지, 고통의 편지라고 편의상 우리가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심각한 환란이나 마음의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린도 전서는 명백하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겪었던 심한 환란, 복음에 반대를 하고 그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을 만한 심각한 어떤 그런 폭동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신학적인 상황들, 건강하지 못한 해석, 바르지 못한 신학 위에 서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그런 상황까지 그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어떻게 그 성도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까지 겹쳐진 상태였지만 그는 오늘 사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비록 건강하지 않고 어그러져 있지만 그 마음에 여러 불편함들이 계속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정을 변경했고 편지를 보내어서라도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바로 서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슬픔과 범죄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화목과 평강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긍휼이나 애정 속에서 방문 일정을 변경했어요.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그는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오해와 불신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혹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 또는 우리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 평가를 하려고 할 때 단편적인 행위만 가지고 내 입장에서 질문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두고 불신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반적이고 그리고 그가 여전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모습을 다 드러난 모든 열매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말을 해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수십 년간 해온 입장에서 제 마음속에 교회 지도자들과 어른들 향해서 칼질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배 목사를 보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두 번 모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 시절에 얼마나 칼날 같았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교회가 뭐 이러냐. 그게 제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막 이렇게 아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사실은 그런 불만과 불덩이 같은 막 생각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목회의 길을 요청할 때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고 제가 그동안 칼질을 해왔던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당 가능할까? 이 심각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있고 철이 들면서 이제는 선배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자기 삶을 자달리고 60대 후반 70 전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분이 저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지켜냈다.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속담이에요. 뒷산에 있는 뒷산은 누가 지킬까요? 좋은 나무는 나라님이 베어가가지고 궁궐 짓는 데 쓴대요. 그 다음 멋지고 튼튼한 나무는 베어다가 가구를 만들고 배 짓는 일에 쓴대요. 그러면 결국 비가 오고 풍속이 날 때 뒷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나무들은 지키는 이 산들이 안 무너지고 뒷산을 지키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거나 잡목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 볼품없고 가구도 될 수도 없고 집 짓는 제목에도 쓸 수도 없고 그냥 이름 없는 잡목들, 형태가 비틀어지는 잡목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 자녀들도 그래 빗대더라고요. 어른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가 데리고 간다. 나라가 불러가서 명절 때 오지도 않는다. 그 다음 돈 많고 똑똑하고 얼굴이 잘생긴 놈들은 이게 처갓집에서 데리고 간다. 안 오더라. 결국 부모를 지키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 시기한 아들만 나빠서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챙기고 부모 발 닦아주고 그러더라. 굉장히 일견 맞는 이야기구나 싶어요. 여러분, 위대한 목회사님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와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님의 한국교회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수십 명이든 수명이든 수백 명이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TV에 한번 얼굴 내비치지 않아도 기독교 방송에 설교 한번 내비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이름 드러나지 않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박수치며 있을 때 그래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한국교회에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몇몇 대형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엄청난 입에다 말할 수 없는 욕을 해도 그래도 한국 땅에 예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순진한 마음으로 일구고 있는 이 예배 현장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부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칼날 같은 빛반의 여러 감정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 그렇게 선배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권해봤는데 그분이 권했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안 되는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그렇구나. 저분이 명백한 죄가 아닌 상태에서 선배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더 좋아 보이는데 그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그분의 한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도 시급을 전폐하거나 잠이 오지 않았거나 꿈속에도 그 일이 벌떡벌떡 드러나 잠을 몇 번이나 깼을 만한 상황. 5절에 보면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자기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게 뭘까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실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 내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아프게 만든 거다.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내가 부드럽게 말한 거지. 그 사람의 범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해하고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평강을 깨뜨렸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만 언급된 10가지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심하게 책망했던 내용이 뭘까를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도 죄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권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다른 9가지 죄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으로 야단을 쳤는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그 내용은 어떤 성도가 계모와 동침을 하면서 이건 이방 사회에도 없는 심각한 성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일을 드러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야단도 치지 않고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심하게 책망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권징하고 야단을 치므로 잠시 범죄했던 그 사람을 고통을 줄지라도, 고통에 처하고 사탄에 내어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날에 다시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과거형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아보고 많은 사람,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에 순종을 해서 그 범죄한 자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권징 처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6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제 반전입니다. 권징을 받았던 그 사람을 당해서 이제는 됐다, 권징한 것이 충분하니까 6절에서 7절부터 9절 이제는 용서하자, 그 사람을 위로하자,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보이자 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숨어있는 내용인데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 본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분명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진행한 권징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하고 떨면 그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진행했던 권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가르치면서 그에게 이렇게 교훈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오게 되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적용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그가 정말 회개했는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전부 이렇게 된 거야? 심각한 스스로의 죄의식에 빠져 있거나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돼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권징 중이니까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전혀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계속 깊은 슬픔과 낙담의 상태가 이어진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영적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10절과 11절 바울 자신도 교회가 내렸던 공적인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자기도 긍휼히 여길 것을 알립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바울에게 대해서도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라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불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헤집어 놓았던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교회가 그 사람을 권징한 걸 용서하면 나도 모든 걸 덮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권징하며 철저히 경계하고 회개한 자를 향해서 용서와 긍휼로 대할 때 자기도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순종하고 동참하겠다. 이렇게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교회의 결정에 자기가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 11절 끝에 나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권세, 용서함의 그 권세를 자기도 순종해서 실천하겠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참된 회개와 교회의 용서가 하늘에서도 묶였던 것이 곧 풀려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도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전히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공동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개인적으로 혹시 수용할 수 없을 만한 결정일지라도 다시 이직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되돌아올 때까지는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함께 순종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의 결정에 내가 참여해서 그 사람을 함께 용서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사탄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사탄은 늘 죄성을 충동해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죄의식에 젖어 반대로 복음 안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용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 다룰 수 있겠나 아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자 라고 하는 식의 엉뚱한 생각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적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사탄의 전략은 그럽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철저히 경계하고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교회가 힘써야 될 게 뭐인 것 같습니까? 교회가 바울이 일정을 변경했다. 편지를 대신 보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교회가 순종했다. 그리고 순종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하라. 결국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죄와 철저히 싸우며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 무엇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서는 회개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와 사랑의 이름으로 그냥 끌어안자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타협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다시 제쳐놓고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올 때 항상 전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과연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가? 과연 교회가 죄를 짝하고 그 죄를 슬며시 끌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경계하고 참된 회개를 바탕으로 용서와 긍휼의 사랑을 집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부는 12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었던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흔적은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 나왔죠. 그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직접 고린도로 향하고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개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말씀 사역의 본질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잠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던 배경은 그가 그곳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에베소가 대표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던 우상인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사장이 어느 날부터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우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성도들이 더 이상 신전의 모형을 안 사겠지요.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이 사장이 직원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게 된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울이 이 내용을 압축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쫓겨서 갔는데 사역을 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긴장과 두려움과 참 이게 무서움 속에서 길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2절 앞에서 자신이 말할 때는 단순히 겁을 먹고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라고 말함으로 환난 속에서도 소명을 굽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바울의 걸음이에요. 특별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잠시 비껴난 것처럼 보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여러 번 방문했던 특별한 곳이에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계속 그 걸음을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에게해라는 바다 건너편, 그건 본격적으로 유럽의 땅입니다.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밤에 환상으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도와달라, 여기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환상을 보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이죠.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디죠?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보고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마케도니아로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겨 복음 사역을 진행해 된 계기가 됐던 장소가 드로아예요. 한 군데 더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선교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쯤에 진짜로 고린도를 갑니다.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겨울 석 달 동안을 다 머물고 고린도 지역과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몇몇 교회 지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갈 때 드로아에 다시 들릅니다. 그것이 그날이 주일이고 주일 오후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바울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촛불이나 등잔불을 켰겠지요. 그럼 공기가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낮에 아마 일을 하고 설교를 들어왔던 유돌고란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그 설교를 멈추고 바울이 내려갔더니 죽었는데 그를 다시 기도 가운데 살렸던 곳, 그것이 드로아예요. 어쨌든 드로아는 바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 몇 군데 함께 엮어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드로아의 12절 뒷부분을 보니까 에베스를 떠나 바울이 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복음의 문, 그건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기회가 크게 열렸대요. 여러분 12절 끝에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이 문이 활짝 크게 열렸다. 종종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나 골로새서 4장 3절 등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에 도착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넉넉하게 머물며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더 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에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로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에베소에서 자기가 출발하기 전에 자기보다 일찍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살피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 곧 고린도로 가니까 바울이 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게 만들면서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 야, 내가 조만간 떠날 테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서 그렇게 네가 상황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는 그 길이 지체가 되어서 드로아까지 바울이 왔음에도 디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듣지를 못하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아니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얘가 왜 안 돌아왔을까? 고린도 교회가 내가 편지를 보낸 것이나 디도를 보낸 것이나, 아니 이것을 못 알아듣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복잡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계속 뒤섞여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말씀의 사역을 미룰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잠시 미룰 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비로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뻥 점프를 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서야 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2, 3, 4, 5, 6, 7 앞부분까지 이 긴 내용은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없이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 사역을 진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일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의 첫 내용인 14절부터 16절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승리의 행진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겨서 죽음과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것으로 14절, 15절, 16절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 죽음에 이르는 향기, 생명에 이르는 향기, 이건 뭐냐면 로마 당시에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수없이 많은 재물을 약탈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 포로로 잡아오겠지요. 이렇게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먼 걸음에 돌아오는데 로마로 들어오기 위해서 언덕을 하나 딱 넘고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언덕을 넘을 때쯤부터 이제 로마의 군대가 개선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언덕배기 주변에 퍼져있던 여러 신전에서 일제히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쫙 피워올리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보다 강해서 우리가 이겼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주었다. 각종 신전에, 물론 우상을 믿는 신전이지만 우상을 믿는 그 신전에서 향을 막 피워올리면서 개선 행진이 로마로 언덕을 내려와 진입할 때 언덕배기에서는 자욱한 향이 쫙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전에서 피어대는 이 향기는 들어오는 로마 군인들과 길거리에 들어서 가지고 가족을 맞고 우리 아버지 동생을 맞이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기뻐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피어오르는 향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이겼다, 승리를 상징하고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생명을 상징하는 향기로 쫙 느껴질 거예요. 반대로 그까지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향기와 그 향내 내음이, 아, 우리가 졌다, 패배와 곧 죽게 될 수도 있겠다, 죽음의 고통을 확증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 장면을 바울은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부르심에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할 때 자기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음, 곧 생명의 향기겠지만, 반대로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그렇게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고린도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불신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제대로 사역을 했는데 억울한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생평과 상관없이 항상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 실패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면 그 말씀은 항상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에 따라 인생을 구분하는 두 부분으로 쭉 갈라놓는 진리이며 기준이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살았고 믿었던 내용과 가르쳤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과가 빠집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17절이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씀 사역이 인생을 생명과 죽음으로 분류하는 엄중한 진리의 사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는, 어떤 사역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바울과 자기의 동역자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일꾼이라는 엄중한 소명의식에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순전하게 사역했음을 밝힙니다. 이로써 자기를 향하여 사도로서의 권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 항변하고 있고,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지 말아라, 나를 미워해도 괜찮지만 내가 가르쳤던 말씀 자체는 거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 사역은 사역자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교회가 진행하는 복음 사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때때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내공을 키우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혹시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와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따라 불신앙을 드러내는 뿐입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리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늘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그 좋은 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동안 좋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게 합니다. 그동안 좋았다고 말했으니까 그 좋은 것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한번 이겨봐 라고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지만 하늘과 맞닿아 있고 하늘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늘 공동체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땅 위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교훈을 따라 교회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 삼아 죄를 철저히 경계하며 정결함을 힘써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야 돼요. 다른 목적이 끼어 들어오면 이미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왜곡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정결하면서 회개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 이와 같은 교회의 생활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화면에 떴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뚜벅뚜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정결하면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서 주의 몸을 구성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지만 이런 멘트로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이라는 자체는 하늘과 이어지고 있는 신앙 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곧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거룩함을 힘쓰는 한편 서로를 향하여 너그러움과 온유함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후세대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출석했던 교회가 몇 개를 거쳐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를 다 동원하더라도 후세대 교회를 출석하기 이전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행여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앙금을 트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후세대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오해나 지적을 하는 거나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던 모든 어리석함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서투른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용납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여러 갈라져 있고 불편해 있는 모든 정서들을 잘 추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신앙의 분량을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왕 환갑임 연휴 기간을 맞아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도 조금 폭넓게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 다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무례하게 드러내놓고 죄를 지적하거나 너희들은 죽음의 향기를 맡고 있어 이 자식들아 라고 비난하지 마시고 굉장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 행여나 가족 간에 신지들 간에 정서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목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최근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죠.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절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중보할 수 있는 명절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한가위 연휴 기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